News Focu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이 시간에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와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이들 사건이 주는 의미를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참모동당 제1비서로 높이 초대하였음을 대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당을 중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박명성 사모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네, 잠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강남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주요 흥미있는 소리들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들을 하지만요. 특히 올해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VOA 한국어 방송의 이동혁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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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북한 소식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사가 감행이 됐는데 먼저 이 4월 발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죠.
네, 4월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죠. 당장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과 북한 간에 2월에 있었던 핵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이른바 2구 핵합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활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최은기 기자 혹시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4월 거는 지금 말씀을 다 하셨고요.
네.
12월에 발사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발사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북한은 1998년부터 모두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이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그 기술적 측면, 즉 미 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로켓 능력을 갖게 됐다. 이것 측면 외에도 국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아버지의 유훈을 이어받아서 성군 정치를 하게 됐다. 이런 군부와 인민에 대해서 상당한 그 체면과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4월 발사 때는 예년과 좀 다른 것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바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네.
당시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 축하 행사의 하나로 로켓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VOA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론들을 로켓 발사장에 초청까지 해서 이례적으로 취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실패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현재도 이 비행 물체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북한이 모종의 그 인공위성 또는 어떤 물체를 지구 궤도로 발사를 해서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그 나머지 작동 상태, 즉 지상국과의 교신 또는 어떤 특정한 뭐 지상 관측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북한이 그 일단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 로켓 발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분석된 바로는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잡은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력을 그 더욱더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로켓 발사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한 북한의 그 의도가 뭔지는 그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그 분석으로 그 설득력을 얻는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북한 나름대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강력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또 그 북한의 그 계속되는 그 욕구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ICBM 기술의 개발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ICBM 문제는 지금 방금 이 기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덧붙일 건 없고요. 다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미국 공격 또는 그 ICBM 기술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북한의 그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강하지 않은가 그런 네. 그 측면을 저희가 강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즉각 개입해서 이 제재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은 미국도 싫어하고 북중 관계도 나쁘고 남북 관계도 굉장한 악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북한이 알았을 텐데도 이런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를 한 것은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아닌가 이런 국내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런 그 관측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그 국제사회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유엔 안보리는 이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제재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강한 제재 조치를 원하는 반면에 중국이 제재 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이 돼봐야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2012년에 또 하나 관심을 끈 북한의 움직임은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른 김정은의 여러 가지 행보입니다. 김정은과 리설주의 얼굴은 올해 미국 언론에도 참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두드러진 언행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아버지 고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해보면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아버지 고 김정일 위원장과는 달리 공개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부인 리설주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동행했고요. 미국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 인물인 디즈니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런 그 공연도 봤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최은기 기자는 이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부인 이설주를 공개한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 아직도 네. 20대다 이런 건데요. 역시 결혼을 했고 부인이 있다 이런 걸 해서 주민들에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요. 동시에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좀 그 성격이 나쁜 지도자다 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네.
따라서 그 아들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서민들, 인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인도 공개하고 육성연설도 하고 또 놀이동산도 자주 가고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부에 나타나는 그 몇 가지 그런 점들을 보고 외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과연 좀 해빙 모드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 참 그 많은 그 기대들을 해보고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가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가 일종의 어떤 그 개혁 개방 조치로 갈 것이다 이런 약간은 그 섣부른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당장은 이런 행보를 개혁 개방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일부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경제 개혁에는 그렇게 뚜렷한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 봄,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 6.28 조치다 또는 모종의 경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와 추측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연말이 다 돼간 이때까지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경제 개혁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그 경제 개혁 또는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그 확실한 의지, 또 경제 개발 계획과 그 전문가, 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종잣돈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는 아마 그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지난 6월에 일부 지역에 한해서 경제 개선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은 농업의 군인이나 학생을 동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농업은 농민에게 맡기고 개인 농도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에 자율권을 주는 조치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그 전망이 있었는데 최 기자 이야기했지만 본격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지난 7월 그 북한의 그 군 그 개편에 관한 소식인데 북한이 리 영호 군 참모총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 조치에 숨어있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의도보다는 저는 이영호 해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으로 저 돌이켜 생각을 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은 그 살아있을 적에 본인의 그 권력 세습에 대비해서 그 일종의 권력 세습 틀을 만들어 놨고요. 리영호는 사실 그 권력 세습의 그 핵심적인 그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리영호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위 군사위 부위원장이었고요. 네. 또 인민군 총참모장이고 또 국방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정권의 아주 핵심 인물을 갖고 있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아마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리영호가 사실상 내 아들 김정은의 그 후계자다. 네. 이렇게 아마 그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7개월 만에 네. 갑자기 그 핵심 후견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뭘 뜻하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그 후계 틀 안에서 권력의 재편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네. 이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장성택이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후계의 틀 안에서 권력 재편이 일어나고 이것이 앞으로도 어쩌면은 그 모종의 그 권력 갈등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도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한 것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왔는데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보다 앞서 잠깐 그 리영호 해임 그 네. 문제 쪽으로 잠깐 언급을 하죠.
네.
지금 최 기자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측입니다.
네.
관측인데 이제 또 다른 분석은 이게 그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숙청의 가능성이 높지만 숙청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통상적인 세대 교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분석도 한국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 수출 문제, 그 문제를 좀 얘기해 보죠.
네, 사실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죠. 결국 이거는 유엔의 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수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올해에는 남쪽에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첫 여성 대통령의 등장인데요. 한국민은 물론이고 북한, 미국,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의 등장,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단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탄생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게 관심거리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박 대통령 당선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어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덧칠 얘기는 없고요. 하나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한 것은 이것은 VOA가 저 단독 보도한 특정 보도한 내용인데
네.
그 최근 한 달 전 지난 11월에 그 한국의 한 사업가가 그 북중 국경지대에서 그 북한 주민들을 정상적으로 나온 북한 주민들을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의 그 일반 인민들이 그 남한의 그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들 박근혜, 저 문재인, 안철수라는 이름도 다 알고 있었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바로 박근혜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역시 그 남북 간에 아무리 정보를 막고 그러더라 할지라도 역시 그 관심들이 많고 또 생각보다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그 개인적인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또 하나 남쪽에서 나온 깜짝 놀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남 스타일의 등장인데요. 이 얘기 또 좀 잠시 해볼까요?
오빠 강남 스타일.
자, 이 싸이의 말춤, 이제 유튜브 10억 건 조회 기록이라는 경이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강남 스타일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강남 스타일은 외모와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 시류를 재미있게 풍자한 노래인데요.
네.
이곳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싸이를 모르면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네.
춤도 잘 추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무대에 잘 진출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제일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어, 국제어적인 언어인 영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 진출할 통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싸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저 영어보다는 그 노래와 그 율동, 네. 춤 이런 걸로 네. 그 첫 번째 장벽을 극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큰 무슨 영화사, 텔레비전사, 무슨 에이전트 이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그 미국 시장에 그 아주 부드럽게 그 안착을 해서 이렇게 그 세계적인 스타로 뜰 수 있는 그 사례가 마련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 한국의 다른 제2, 제3의 싸이 같은 가수들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2년을 장식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다음에는 미국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이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에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점이겠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현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존 캐리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캐리 의원이 평소 그 북한과 그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최 기자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학습 과정이 필요 없다. 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한반도가 미국 대통령의 1순위 그 정책 목표나 그 외교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중국이든 중동이든 이런 다른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은 짧게는 뭐 한 서너 달, 길게는 거의 한 1년 이상
네.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조율하는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지난 4년간을 한국을 저 문제를 다뤄왔고 또 한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개인 호감과 그 관심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 없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겠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과의 그 조율 관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조율 관계 이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박 대통령 당선인이 일단 그 후보 시절에 그 유세를 하면서 미국과의 그 우방 관계를 아주 공고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눈이 밝혀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 당선인이 2월에 정식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미국 국내 소식으로는 또 하나 큰 뉴스가 이제 비극적인 것인데요.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해서 그 후유증이 일부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잠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올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는 아마 가장 규모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망자만 100명이 넘은 걸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재산 피해도 엄청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게 공교롭게 그 태풍 샌디가 미국 본토에 상륙한 게 10월 29일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사실은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미국 동부 뉴저지가 사실 그 태풍 샌디에 상당한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뉴저지라는 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라는 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태풍 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성명을 내고 또 그 뉴저지의 그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주지사와 함께 피해 그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이 그 미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중계가 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자 정치 일정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급한 상황인데
네.
나라 일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없다.
네.
뭐 이런 그 자세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찬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태풍 샌디가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금은 그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라도 이 재난이 있을 때는 힘을 합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OA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미국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12년 세계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국제사회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 시진핑의 대표적인 정책 추진 성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이죠.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부주석입니다. 부주석이 당 총서기에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 3월에 국가주석으로 정식으로 취임을 할 그럴 예정이고요. 결국은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건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이제 상당히 관심사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시진핑 서기가 나라 안으로는 불안한 경제와 또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개혁 요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 문제 뭐 이런 그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대외적으로는 나라 밖으로는 껄끄러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뭐 이런 것들이 해결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큰 관심거리인데요. 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 시진핑 총석의 그 정책적 성향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그 미국의 공산주의 연구가들은 흔히 그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홍전 네. 이렇게 나누는데요. 홍은 그야말로 이제 공산주의 그 이념에 충실한 이념가형 지도자고 전은 전문가, 경제 전문가든 뭐 행정 전문가든 그 경제 테크놀로스로 이렇게 홍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아직 지금 어느 쪽인지는 저희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나온 태도, 즉 저희가 아까 안보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그 4월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적에는 중국이 그 사흘 만에 그 합의를 해서 의장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벌써 2주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북한 저 중국은 아직 이 협의조차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버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진핑 총서기는 그 전문가 테크노랏보다는 인용가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지금 방금 또 북중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했지만은 그 중국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2년 차, 집권 2년 차가 내년에 되는데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또는 경제를 어쨌든 활성화시킬 그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종잣돈과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외부에 나갈 것은 지금 저 중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 그 저희 부여회가 지난번에 그 최근에 그 보니 글레이저 그 CSIS 그 선임 연구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 얘기가 아마 3월에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 주석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지 않겠냐 그런 그 분석을 했는데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본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자민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갈수록 이 우경화가 그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대북 정책 또 한일 관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상당히 그 눈여겨볼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민당이 3년 만에 다시 집권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6년 만에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그 주변국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한국과 중국에서는 관심사입니다. 또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사겠죠. 근데 이제 당장은 그 일본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그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침체가 계속 지금 되고 있고 그 침체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문제를 갖다가 당장은 전면에 내세우기는 상당히 그 아베 총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외교 문제로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그 자민당이 그렇고 또 그 아베 그 총리 자체가 보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놓고 한국과 갈등이 예상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그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놓고 갈등이 예상이 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그 보수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네, 일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일본과 북한은 최근까지 그 과장급 회담을 하다가 국장급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그 국장급 회담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또 아베 그 총리가 새로 등장한 것도 새로운 변수고요.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지금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 한반도 주변 국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그 최고 지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됐고요. 일본도 아베 총리가 새로 등장했고 중국도 시진핑 총서기가 새로 등장했고 남북한 지도자도 지난 1년 새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그 새 지도자들이 이제 새로 그 등장을 하게 되면 북한 문제를 1순위로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도자들이 항상 먼저 둘 곳은 역시 기존의 자신의 국가들을 최대로 지원해 줄 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순서나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을 다루지 않을까 이런 그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그 한국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선자가 전화 통화해서 빨리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다지고 또 아베 총리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지고 그 다음에 그 한미일 3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그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국장급 회담을 하더라도 하지 않나 이런 그 짐작을 해보는데 그 저희가 이 점은 한번 좀 새해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주변국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 전망은 사실은 그 지배적인 관측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덧붙일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보는 도발을 했을 경우 문제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올해 내내 시리아 사태도 역시 가장 심각한 국제적 우려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각종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무엇보다 그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문제의 핵심이죠. 핵심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적극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자발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결국은 아주 그 격해진 그 반군과 정부 간의 무력 충돌로 지금 번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반군에는 그 알카에다와 같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그 테러 세력들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섣불리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아랍의 봄으로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 바람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지난해 3월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무력 충돌로 번지면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집계된 그 사망자 수가 4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의 이동혁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